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인생의 길은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절망적인 발길을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길 위에서 길을 잃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 삶에서 이렇게 길을 잃었던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 위에서 길을 잃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등산 용어 중에 데스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데스존? 보통 산소통 없이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그 구간, 보통 산 해발 한 8000m 정도 이상의 고도를 말한대요. 근데 존 크라우카우어의 책에 Into the Thin Air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희박한 공기 속이 되겠죠. 이 책은 데스존에서 일어난 이야기 비극을 다룹니다. 1996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당대 최고의 산악인들이 산악팀을 꾸리고, 이 등반대에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회적으로 큰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일생의 꿈 버킷리스트였나 봐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거액인 6만 5천 불을 주고 이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데스존 등반할 때는 생존을 위한 철칙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2PM 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2PM 룰. 그게 뭐냐면 오후 2시가 되면은 정상에 정말 가까웠던 아니면 어떠든 간에 무조건 하산해야 된다라는 그 룰입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하산하게 되면 날이 어두워지고 또 날씨가 어떻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꼭 지켜야 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이 등산대가 등반을 하는데 그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마지막 관문이 힐러리 스텝이라는 정말 가파른 절벽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마치 우리 101 그 출퇴근처럼 극심한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춥고 산소도 떨어져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저 앞사람을 따라서 자리가 나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책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등반가니까 우리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지점이 우리의 삶과 맞닿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그 2PM 룰, 규칙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과 날씨 그리고 내 몸이 주는 사인들을 놓치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2시가 훌쩍 지나고 오후 3시가 되고 또 4시가 되어서 정상에 선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산의 날씨가 갑자기 변했고 눈보라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까스로 캠프의 불과 몇백 미터까지 갔는데 거기서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 엑스퍼트인 이 리더였던 로 폴이라는 사람은 그 정상 아래서 위성전화로 임신한 아내한테 마지막 통화를 나눈 후 차가운 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역시 굉장히 그 가쁜 삶의 자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잃어버리고 또 내 마음의 상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엠마오의 길은 이렇게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희망을 잃는 제자들이 되어서 걸어가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길을 살펴볼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 이야기의 자리는 슬픔과 절망의 길입니다. 이 제자들이 있는 첫 번째 자리인데, 오늘 누가복음 13절, 14, 17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어난 일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두 제자가 길을 걸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무슨 얘기인가 계속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본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말을 거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때 이들 대학 가운데 드러나는 분위기는 슬픔과 침통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 슬픔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 오늘 우리가 그 영적 등반 여정에서 마주치는 첫 번째 풍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슬픔과 절망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상한 일이냐면 이날 아침에 이 성경 앞본문을 보면은 이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언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선포된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들은 자신이 익숙한 집인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들이 쉽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모든 희망을 걸었던 스승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약속의 도시가 아니라 실패와 죽음의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들리는 부활의 소식은 어처구니없는 말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 불신앙의 모습이었다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는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보려는 몸부림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내 바쁜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마음이 식어버리거나 아니면 교회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게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매주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마음에는 이미 소망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나한테 온 이메일들을 체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망가지고 혼란스럽다고 자각할 때 심지어 우리가 신앙에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 보통 교회에 나가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좀 좋아지고 의심이 사라지면은 그때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없이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경이 이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들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따져먹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먹고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격렬하게 서로 막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그냥 아 우리 망했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라고 한탄만 한 게 아니라 무너진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예수님이 그런 그 치열한 논쟁의 그 순간에 자리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질문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치열한 고민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슬픔과 절망의 길, 이 첫 번째 길에서 우리 본문에 해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치열한 고민과 질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이 참 좋고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준하 형제님 돌아오셔서 참 좋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망가짐과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씨름하는 한복판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정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임재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질문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또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길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길입니다. 25절 27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어떻게 개입하신지를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이토록 무디다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후에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머릿속에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예수님이었다는 데이터 포인트,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다는 데이터 포인트, 그 다음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데이터 포인트, 근데 천사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데이터, 이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고 충돌해서 머릿속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주는 커다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즉 고난과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깨닫는 순간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흩어졌던 데이터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면서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바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성경을 풀어주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 혼란스러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 하시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면 훨씬 쉬울 것 같고 제자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 안에서 지속 가능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꽤나 존중하시는 그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에 도착해서, 이들은 엠마오가 목적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엠마오를 지나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뭐랑 같냐면은 너희가 나랑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나 그냥 지나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고 나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문을 이렇게 걷어차고 와서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또 어떤 때는 아 정말 왜 개입하시지 않지? 그러면 좋을 텐데 하는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 삶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 더 머물러 주세요라고 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신앙이 수동적인 들음에서 능동적인 초대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슴 뜨거워진 오르막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다음 걸음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자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앞뒤가 맞지 않는 데이터 포인트들도 많고 또 직장은 너무 힘들고 관계는 꼬여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명제가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쓰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혼란스러운 삶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이 내 삶에 삶을 읽어내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즉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은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물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경험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뜨거워지는 것에 멈췄다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장 깊은 삶의 자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에 지나가려는 예수님을 저희와 함께 묵으시지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그 예수님을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길로 가볼게요. 세 번째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오르막길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고 퍼즐이 맞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희열도 맛보았을 것 같고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여전히 감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할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앙이 뜨거운 감정이나 혹은 깊은 지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꿰뚫는 이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너무나 귀중하지만 그게 신앙의 종착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자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28절, 31절을 보면은 그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이 보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였다. 저녁이 되어가고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시죠. 예수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근데 보면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되게 궁금하잖아. 우리도 언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지? 뭔가 이 장면에서 뭔가 그 비밀을 찾고 싶은데 보면은 이 비밀은 별로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한 그냥 저녁 식사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눈이 왜 번쩍 띄었을까요? 제 생각엔 이거의 시작이 뭐냐면 식탁에서 벌어진 예상하지 못한 역할의 반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준하 형제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갑자기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더니 준하 형제랑 희 형자매한테 대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의 역할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엠마오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어느새 예수님이 집주인처럼 식탁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빵을 떼고 잔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선 좀 뜨악했잖아요. 당시에도 호스트가 그것들을 하는 건데 게스트가 이랬으니까. 근데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빵을 떼는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특유의 몸짓이나 동작이 있잖아요. 그거를 시그니처 무브라고 부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마지막에 one more thing 하는 게 시그니처 무브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시그니처 무브가 제가 생각해봤는데 뭐 다시 말해서 이런 게 시그니처 무브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목사님 동의 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행동이 바로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시그니처 무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 행동 속에서 제자들이 본 거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권능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예수님을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말씀을 깨닫던 그 뜨거움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로 완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다 갈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모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만남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신비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만남을 보면은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작은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 그 그냥 지나가시려는 예수님께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순전한 은혜지만 만약에 이들이 그냥 내보냈다면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초대하는 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해야지 굉장히 막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거창한 일일 수 있는데,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 할 일들이 쫙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에 잠시 음악을 끄고 마음속에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어쩌면 예수님께 머물러달라고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지친 소파에 기댈 때 오늘 있었던 기쁜 일, 또 속상했던 일들을 조용히 아뢰는 것이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길입니다. 네 번째 길은 기쁨을 나누려고 달려가는 길인데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제자들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을 사라졌는데, 근데 더 이상 이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거,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32절, 35절을 보면은 이 삶에 일어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 위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게 된 이야기를 하였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하고 엠마오로 출발했는데 길이 약간 11km 정도 된대요. 11km 정도 되는 그 험한 길을 따라왔는데, 그 불과 몇 시간 전에, 11km면은 한 3시간 걸으면 3시간 되는 길인가? 근데 굉장히 슬프고 피로에 지쳐서 터벅터벅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에 왔을 때는 아마도 날이 저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기에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날 밤은 이미 집에 왔으니까 하루 머물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위험한 것도 그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나 아 이제 예수님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커서 가만히 있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지금도 절망하고 있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드라이브했던 거는 의무감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었던 기쁨의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여정의 네 번째 자리, 기쁨을 나누려 달려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삶의 크고 작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누고, 또 다른 일을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내가 엠마오 걸을 때 그 슬픈 얼굴을 하고 걸었던 것 같은 사람들은 없는지를 돌보게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옆에서 함께 걸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일 마주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과거의 나처럼 침통한 표정으로 엠마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걸어주는 것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치열한 질문과 고민을 예수님이 들어주셨듯이 들어주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다음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을 따라서 네 가지 길을 보았는데요. 모든 희망을 잃었던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지는 오르막길을 지나서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보는 식탁 자리에 이르렀고, 또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웃을 향해 달려가는 길까지 보았습니다. 한번 괜찮으시면은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2025년 7월 21일 오늘 아침에 나의 마음은 지금 어느 길 위에 걷고 있는지, 이 네 가지 길 중에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절망의 골짜기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논쟁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답보다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분의 함께하심을 신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오르막길에 계시다면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식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초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 속에 계시다면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빵을 다른 이들을 위해 떼어주는 삶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거룩한 식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미 기쁨으로 다른 이들과 동행하고 있는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누구의 엠마오 길에 동행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보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는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어떤 이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오르막길을 걷고 있으며, 어떤 이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식탁의 기쁨 속에, 또 어떤 이는 그 기쁨을 나누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절망 속에서는 주님의 동행을 신뢰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 속에서는 주님을 삶을 초대하게 하시며, 만남의 감격 속에서는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여정의 주인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